제10편 7인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저 이 예언을 좀 배우고 듣는데 습관이 되고 만성이 돼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하면 참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처럼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의 모든 시험과 또 유혹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참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그동안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구조를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서 좀더 알기 쉽게 한번더 계시록 전체의 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1장에 이제 서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계시가 어떻게 해서 온 것이고 이 계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상황으로 이 계시가 진행되는지 이 서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장과 22장을 보면 이 모든 인간 역사가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펴면 죄악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21장과 22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실 건 뭔가요? 일곱? 일곱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이런 측면 또 저런 측면 해서 입체적으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 31년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일곱 교회는 교회 내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은 이 교회가 세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재난과 또 시련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곱 인의 역사를 통해서 전개됩니다. 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 세상과 부딪혀 살아나가는 이 교회의 역사가 일곱 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세계사가 나오면서 이 세계 역사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지,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역시 이 기간의 역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뒤로 가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직전의 상태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배도한 교회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곱 재앙을 통해서 망해가는 세상의 역사가 나오는데, 20장에 가면은 완전히 죄악 세상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계시록의 노른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요 나팔은 이제, 앞에 이 나팔은 2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중앙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12장부터 14장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이 12장부터 14장이 그냥 말씀드린 대로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12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싸움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이 창세 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마지막 때까지 4단계로 벌어지는 전쟁이 나오고, 이 마지막 4단계의 싸움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선악의 싸움은 지나갔고, 4단계 선악의 싸움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4단계에서 악의 세력은 정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그것이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 외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싸움이 끝날 것이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봐도 교차 대구법,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록 전체를 항상 이러한 구조로 보고 배워나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 교회의 상태, 또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교회사, 그리고 세상 역사, 이세 가지 역사 중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 또 일곱 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상태와 교회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배우신 것은 교재 112페이지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일곱인을 떼기 전에 배경 복습, 요 부분은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113페이지까지. 지금 11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단 그 114페이지 중앙에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습하는 겸해서 114페이지.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일곱인을 떼기 전에 그 하늘의 장면, 일곱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은 지난번에 공부하신 대로 일곱인을 떼는 사건이 이제 곧 전개될 것인데, 그 사건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시록 4장만큼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장 상세하게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천군 천사들이 나오고 또 성령이 나타나고 어린 양이 있고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인간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들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책을 그 당시에는 뭐 우리 현재 같은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러한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마 지금 상상해서 그린 것인데 저런 두루마리에 이제 일곱 인으로 봉인된 저 두루마리가 있는데 요한이 볼 때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 특별히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저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지난번에 어떤 것을 배경으로 저런 것이 나타나는지 그 이스라엘의 그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토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빚지고 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넘어갔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토지값을 대신 물어주면 다시 찾아오는 그 제도와 저게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 토지값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넘어간 땅 문서, 저렇게 봉인된 문서를 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토지값을 대신 물어주면 저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증인들 앞에서 같이 이제 그것을 개봉하면서 거기에 넘어갔던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가 일단 누구의 손에 넘어갔습니까? 죄값에 팔려서 사단의 손에 넘어갔는데 저 중요한 문서를 보니까 그 넘어간 땅을 다시 되찾는 문서인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 아 저걸 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돼서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소개가 되어서 5장에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구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지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일곱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이 지구와 인류를 다시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꽤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되자마자 확정이 되면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면 즉시 무엇을 구성합니까? 인수위원회라고 합니까? 어쨌든 정권을 인수받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정권을 이제 하나씩 이양을 해서 완전히 다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이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발동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제 원주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가 붙들고 있어요? 법적인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아직 지구와 인류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권을 인수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수받아서 찾아가는데, 순순하게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사단이 정권 인계를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려고 해? 안 해주려고 해?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 찾으시려고 하고, 그러니 둘 사이에서 대단히 복잡한 선악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인수받을 때 제일 중요한 품목이 뭡니까?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인수받을 때 그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품목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 뭐 빌딩이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뭐 자연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래 품목은 사람이에요. 이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안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으로 넘어간 사람도 빼서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찾으시려고 하고, 그러니 둘 사이에서 대단히 복잡한 선악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곱 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일곱 인으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나팔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뭐 아까 말씀드렸고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땅을 인수받는데 대단히 많은 재난과 시련과 고통들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이나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장본인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경절 야고보 1장 13절 114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시험을 주시거나 시련이나 고통을 갖다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뭐 꽤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하시면 여기 우리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그러한 모든 공격과 위협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가 너무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조금 단련할 필요가 생기면 그 막고 있던 것을 조금 터놓으십니다. 터놓으시면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막고 계시다가 약간 터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이 옵니다. 그럼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터놓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시험이 올 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고상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시험이 올때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신앙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어째서 이런 시험까지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뭐 조금 훈련 받아야 될 일이 있군요. 아, 이 시험을 제가 잘 극복해서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더 신학적인 말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통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 광야까지 인도해 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 옛날처럼 살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봐라. 좀안 되지만 자꾸 기도하고 연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좀 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침례 시음을 할때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언약이, 약속이 자꾸 어떻게 돼요? 약속이 자꾸 어겨지고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자꾸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통은 그 언약, 약속을 파기한 결과들입니다. 그 예를 레위기 26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1절부터 45절까지 모든 내용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중개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그래서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이제 그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재난과 고난과 시련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잘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겠다. 13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14절부터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불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 단어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16절에는 놀라운 재앙, 그런 재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폐병, 열병, 파종이 헛됨, 그러니까 씨 뿌려봤자 잘 거두지도 못할 것이고 혹시 곡식이 익어도 누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19절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비를 안 내리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가뭄이 있겠다, 흉년이 들겠다, 기근이 있겠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 흉년이죠. 들짐승이 자녀를 움키고 육축이 멸하고 도로가 황폐할 것이다. 칼로 징치할 것이고 연병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끊어지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재밌죠? 한 화덕에서 여인들 1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떡을 굽겠다는 말은 그만큼 떡 한번 구워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운 떡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울에 달아서 먹겠다. 누구 조금 더 가고 덜 가면 싸움 나니까 먹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먹는데 그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를 것이다. 너희 성소들로 황폐케 할 것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되겠다는 말이고 성전의 원리, 성소의 원리, 진리가 내던져버려지겠다 그 말입니다. 진리도 깨지고 성소도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칼로 인하여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검은 글씨들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기근, 가뭄, 흉년, 연병, 성소 파괴, 전쟁, 이런 것들이 약속을 파괴한 결과로 나타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근, 온역, 전쟁, 지진, 무서운 일, 환란, 거짓 선지자, 일월 성신의 징조,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종말의 징조와 거의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뗄때 일어나는 사건들도 지금 레위기 26장의 내용이나 이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적 예언에 나타나는 내용과 거의 또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떼어 보면 나올 단어들입니다만, 인을 뗄 때마다 이 인간 세계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서로 죽인다, 큰 칼을 받는다, 한 데나리온에 밀한 대요 보리 석 대다, 사망, 검, 흉년, 해, 달, 별의 징조들, 이런 것들이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116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지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난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곱 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이제 첫째 인 떼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레위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많은 축복이 올 것이고 언약을 파기하면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그 공관 복음서에 나타나는 종말적 징조들도 보면 언약을 파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가 하면은 일곱 인을 뗄 때,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그러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6장 17절까지, 그리고 8장 1절. 그것을 묶어 놓으면 일곱인 전체가 됩니다. 우선 전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첫째 인부터 시작합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째 인을 넘어가기 전에 삽입된 것이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일곱인과 직접 관계없이 7장의 내용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는 나중에 여섯째 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첫째 인, 6장 1절과 2절, 시대적으로 하면 에베소 교회 시대와 같은 시기입니다. 서기 31년부터 약 100년까지 초기 교회 시대에 해당합니다. 본문 내용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첫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선 첫째 인을 뗄 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공부할 때에 네 생물이 있었고 24 장로가 있었죠. 그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한쪽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네 생물 중에 하나, 이게 사가 나옵니다. 사. 지금 일곱인을 보면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는 소리가 있고 말 탄자가 나옵니다. 넷째 인까지는. 그런데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에는 말 탄자가 없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인과 나중에 세 개의 인은 조금 그 구성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배우실 일곱 나팔을 보시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세 나팔이 더 남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디만 나오는가 하면, 네 나팔, 넷째 나팔 끝난 다음에만 나와요. 둘째 나팔 끝난 다음에 아직도 다섯 개가 남았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넷째 나팔 끝난 다음에 아직 세 개가 남았다 하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나머지 세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에 이 땅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자가 세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도 4 더하기 3의 구조로 나와요. 왜 이렇게 일곱을 그냥 연속해서 하지 않고 왜 4와 3을 이렇게 분리했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 항상 똑같은 뜻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4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춘하추동, 동서남북, 이렇게 사는 전체를 포함시키는 하나의 구조를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네 생물, 그렇게 나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전반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사라고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은 하나님께 관련된 영원수로 상징적으로 쓰입니다. 뭐 삼위일체 같은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구조로 봐서 사람의 수와 하나님의 수가 합쳐진 것으로 볼때 상징적으로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이러한 사건들은 이 땅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 속에 누가 개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역사를 일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또 이걸 또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넷째 인까지는 생물이 나오고 말이 나오다가 왜또 다섯째 인에서는 말도 없고 생물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아까운 시간이지만 설명을 조금 더 했습니다. 첫째 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흰 말이 나왔습니다. 흰색은 무슨 뜻입니까? 의로움, 순결, 승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흰 옷이 나오고 흰 두루마기도 나오고 흰 돌도 나오고 어린 양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흰 색깔입니다. 첫째인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첫째인이 어느 시대에 해당합니까? 초기교회 시대지요? 그러니까 초기교회 시대에 그 순수한 신앙 적용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아주 신속하게 로마를 휩쓸어 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말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서 주로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쓰여지는 그 짐승이죠. 말. 또 역마 제도에서는 기별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흰 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흰 말 탄 자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초기의 사도교회 시대에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활은 표적을 꿰뚫는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습니다. 죄악을 견책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의 위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도시대의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면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첫째 인과 함께 나타나는 그 흰 말 탄 자의 활과 면류관, 뭐 그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인, 이것은 박해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박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서기 약 100년부터 313년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나오는 말이나 단어들이 박해 시대에 적합한 말들이죠? 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색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지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싸움과 그 유혈의 참상을 묘사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성경절은 각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았다. 이것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직접 핍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열성이 식어지면 종종 세상의 박해, 사단이 주는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단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무엇이 제하여졌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던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화평은 떠나갔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평안합니까? 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또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교회도 세상도 함께 평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순수한 복음이 이 죄악 세상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 때 사단이 싫어하고 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면 분명히 옆에서 친구들이 방해합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잠깐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침례받은 분하고. 안식일,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안식일교회 공부를 하고 안식일교회로 이제 옮겨왔더니 그 친한 친구가 그렇게 못 살게 하더래요. 괜히 미워하고. 그래서 아니 나 성경대로 바르게 살려고 거기 가서 공부해보니까 다 성경대로 하고 다른 이야기는 안 하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내가 거길 갔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화요일에 여기 이제 낮 시간에 계시록 공부하러 가는 걸 알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저기 멀리 떨어져 사는데 내가 그 11시쯤에 거기 갈 테니까 거기 이제 계시록 공부하러 가지 말고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심술입니까? 왜 다른 날 안 오고 꼭 화요일 날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는 건지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그쪽에서는 온다고 얘기하고 출발했는데 그냥 온 거예요 이리로 공부하러. 아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내가 거기 아니고 여기 온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오겠다고 하며 하필 그 시간에 또 내가 거기 안 있고 오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거길 갑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단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무런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단이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볼 때 그런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저것은 건드릴 필요도 없이 내 밥이다. 뭐 저런 정도면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내 일 도와주는 거다. 교회 가서 슬슬 사람 욕이나 하고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사람 흉이나 보고 너 같은 사람은 교회 가는 게 거기에 내 일을 돕는 거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다. 둘 중에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 시험이 없다면 정말 말씀과 영이 충만해서 사단이 감히 접근도 못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시험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잘 믿고 신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온다고 절대로 낙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험, 너잘 왔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적응해서 하나님 편에 늘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제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뭐큰 칼. 칼은 살육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 이 박해 시대와 관련이 있었고, 이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1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인. 이것은 세속화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셋째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교회의 세속화 시대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콘스탄틴이 밀란 칙령을 내려서 교회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갔고, 그 사이에 가톨릭이 일어나게 되는 538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것을 앞뒤 배경을 모르고 이런 말을 보면은 이게 아주 깜깜한 이야기들입니다. 뭐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는 뭐고 보리석 대는 또 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고 저울은 또 뭐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배경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해석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선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색은 비극이나 재난이나 죽음을 상징하지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검은 말, 아주 적절한 색깔이고, 순결을 상실하고 흑암에 휩싸인 교회의 상태를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는 그러한 어두운 시기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저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쓰이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상업적 수단이나 영리를 표상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상업적 수단이나 영리를 표상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세속적 이해와 영리에 치우쳐서 교회가 국가와 평형을 이루면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부패해져가는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울은 아까 잠깐 공부하신 대로 말씀의 흉년, 말씀의 기근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것은 이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그 말과 연관되어서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기근과 관련된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사면 한 대를 살수 있고 보리를 사면 세 대를 살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비싼 겁니까? 밀이 더 비싼 거지요. 밀은 고급 주식이었고 보리는 빈민들이나 또 짐승의 먹이로 사용되던 식품입니다. 그래서 밀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밀을 사면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를 사면 석 대를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인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정상가는, 정상적인 가격은 하루 품삯으로 밀을 사면 8대나 16대까지 살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하루 품삯으로 보리를 사면 25대 내지 한 50대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만큼 양식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시대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기 힘들고 그러한 기근 상태를 말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 보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이런 식으로 부여했습니다. 같은 값에 밀을 택할 것인지 보리를 택할 것인지 다르게 해석하면은 같은 값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택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 신앙을 택해서 현실 위주의 삶을 살 것인지 저울질해 보고 그 당시의 상태로는 귀한 말씀을 택하지 않고 세상과 평형을 이루어 타협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을,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 똑같은 것을 내 영리를 위해서 쓸 것인지, 만약에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거의 다내 영리와 내 개인적인 일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여기에 말한 영적인 흉년에 빠진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또 다른 영적인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그랬지요? 여러 주석 책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식용 액체입니다.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감람류는 믿음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존해야 될 재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믿음과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잘 가꾸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과 사랑을 상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인은 암흑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온 세계가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이 암흑시대. 넷째인을 뗄때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연도로 하면 538년부터 1517년까지지요.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넷째인을 뗄 때에 무슨 생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이 어떻게 생긴 색입니까? 청색하고 황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그게 청황색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무슨 색과 비슷한가 하면은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했을 때 시들어져 죽어가는 색깔을 청황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황색 말은 죽은색 말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이 암흑 시대 아닙니까? 빛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그리스도를 외면한 시대의 교회는 죽은 잿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오늘날 현실 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시들어져 죽어갑니다. 그것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청황색이에요. 빛의 근원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에 생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뭐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보면 대단히 고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정말 고독하고 불행합니다. 그것을 잊어보려고 가장 피곤하지만 놀러도 가보고 마셔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집도 사보고 차도 좋게 사보고 온갖 걸 다 해보지만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봐도 생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없이 살고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뭐 대단한 것 걸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면 언제나 생활 속에 생기와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암흑시대가 온 것이고 그 색깔은 청황색이 된 것입니다. 그 탄자의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암흑시대를 지배한 중세교회는 불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했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예언에 종종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옵니다. 근데 이것에 어떤 정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절반은 넘지 않더라도 어떤 크기나 양이나 힘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 또 상당한 양을 가리킬 때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사실 뭐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다 통합해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습니까? 그 영향력이 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미에 가서도 상당한 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땅 4분의 1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령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행해 가는가 하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사망이 또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걸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검은 이제 무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황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흉년으로 죽였다. 이건 영적 기근을 말합니다. 그 영적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이 병행된 시대였습니다. 이 암흑시대는. 그 다음에 사망을 가져왔다. 사망으로 죽였다. 이게 조금 말이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된 120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망이라고 된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다나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죽음, 사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70인역 성경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 정도만 아셔면 됩니다. 70인역은 뭐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성경에 맞지 않는 적절치 않은 단어들이 섞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사상이 히브리 사상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혼란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나토스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는 데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베르. 이 데베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흑사병, 역병 혹은 염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병 혹은 전염병이라고 해석해야 될 단어를 지금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당시에 어떤 것에 의해서 죽음이 왔는가 119페이지 본문을 다시 가보세요. 검과 흉년과 사망이 아니고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역병, 전염병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는 여기 사망으로 번역된 이 다나토스라는 말,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하는 말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도가 극치에 달했던 종교 암흑시대에 이상하게도 유럽에 정말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효상 씨가 지은 상식 밖의 세계사 책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스트의 일종인 흑사병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원하여 1346년 그 시대죠? 종교 암흑시대죠? 1346년 봄 이탈리아 상선대에 의해서 흑해 연안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는 아마 크리미아 반도일 겁니다. 남단에 상륙하여 무역로를 따라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러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북부 도시까지 강타하였다. 같은 해 말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에 퍼졌고 다음에는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다. 1949년이 되면서 흑사병은 영국 전역까지 만연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1350년에는 북유럽까지 번져나갔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엄청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의 인구는 엄청나게 줄었으며 농촌 마을도 사람들이 죽거나 병마를 피해 마을을 버린 까닭에 폐촌이 된 것도 적지 않았다. 흑사병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인 약 3천만 명이 쓰러졌다고 하며, 당시 교황청은, 그때 교황청이 그 세계 본부 아닙니까? 교황청이 사망자 수를 얼마로 추산했다고요? 4,300만 명.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사스 같은 거, 뭐 조리독감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한 다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죽었을 때 세상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가 죽었다고요? 그 전염병으로? 4,300만 명. 지금의 인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그런 시대인데 이 흑사병으로 4,30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환자들, 그 당시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위해서 시체 처리를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이제 어떤 한 번은 그 아마 그 당시 사제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청결 법칙이 주어졌는데, 광야에서 전염병 환자가 나오면 격리시켜라,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했을 때 흑사병이 멎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부터 잘 지켰으면 흑사병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왕에 나타난 흑사병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원칙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 내 욕심, 내 생각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가다 보면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병으로도 죽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뭐 땅의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짐승,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아래 참고문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제 넷째인 암흑시대가 지나갔고 다섯째인이 떼어집니다. 다섯째인은 시기적으로 종교개혁시대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적인 징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1755년까지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섯째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여기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악의 세력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까? 하고 이제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배경은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를 배경으로 계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성소를 배경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뜰이 있죠. 여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두 칸이 되어 있고 여기가 뜰이고 성소고 여기가 어딥니까? 지성소입니다.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양 잡는 데가 이쯤 있어요. 그러면 죽이는 건 여기서 죽이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제단 앞에 와서 피를 흡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서 이 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피를. 근데 피가 다 쏟아지면 제물을 어디다 올립니까? 이 제단 위에다가 올려요.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는 언제나 이 짐승의 희생 제물의 피로 아주 늘 흥건하게 적셔져 있었습니다. 여기 짐승의 죽음의 흔적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시대가 막 지나왔습니까? 넷째인을 뗐을 때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암흑시대죠. 그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가 열렸을 때에도 처음에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이렇게 올라온 듯 했지만 반종교개혁의 세력이 1534년에 그 제수이트가 이렇게 창단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의 세력이 다시 꺾이고 개혁자들이 많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이나 다섯째인이나 피 흘린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던 시대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이제 어디로 보는가 하면 이 제단 아래 죽은 희생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까? 상징적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슨 탄원을 하고 고소를 하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인격이 없는 것에 인격과 생명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이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어떤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아벨의 피가 소리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피가 소리칩니까? 예, 피가 소리치지 않지만 의인화시켜서 그런 이제 문장을 쓸 수 있고 또 야고보 5장 4절에 보면 품삯이 소리지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의인화시킨 것이지 실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넷째인을 뗄 때에 또 다섯째인을 뗄 때 암흑시대와 종교개혁시대 동안에 죽은 순교자들이 이제 탄원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영혼들이 소리지른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말씀하시길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도 역시 죽은 영혼에게 무슨 흰 두루마기를 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하여 졌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이 확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지 영혼들이 무슨 두루마기를 받아서 입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데 뒤에 보면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마치 무슨 순교자들의 수가 정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사단의 정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밝혀지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더 충만히 찰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세상 끝은 올 것이고 너희는 이제 구원받을 것이니 잠시 기다려라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이 개혁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곧 주님이 오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22페이지 가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사실상 별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섯째 인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1798년인데 1755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왜 55년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 징조 끝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운동 시대하고 재림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이걸 끊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은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고 끝납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운동 시대와 재림을 합쳐서 하나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12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그 그림을 보시면 그 도표를 보시면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 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14절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막 옮겨지고 움직여졌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이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빨리 좀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누가 이미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능히 서리오 한 다음에 몇 장이 들어갔는가 하면 7장이 딱 그 속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인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몇째 인이 떨어집니까?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고 그 사이에 끼어들은 7장은 별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들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보면 똑같이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재림의 징조 가운데 7절에 보면 처처에 지진이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무엇이 나겠다고 했습니까? 큰 지진이 나겠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겠다고 되어 있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12절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9절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계시록에는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마태 24장 29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리고 계시록 6장 13절에는 별들이 떨어지며, 그렇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여섯째에는 언제 일어날 징조들입니까? 말세,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23페이지에 보면 다 성취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진인가?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데. 1755년 11월 1일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그 이전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지진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755년 11월 1일 리스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얼만큼 큰 거리까지 미쳤는가 하면은 4,000마일 떨어진 북아프리카까지, 또 1,500에서 2,000마일 떨어진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일어났고,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은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여러분, 지금도 지진으로 6만 명 죽으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정도의 지진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이 연도를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1798년이 이제 교황이 몰락인데, 지진은 언제 났습니까? 1755년인데, 이것이 이제 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교황 몰락 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 땅의 천체상의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의 시작을 1798년으로 봐도 되지만, 언제로 또 봐도 괜찮습니까? 예, 마지막 재림의 징조의 출발을 알린 1755년 대지진, 이때로 잡아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혹은 달이 핏빛으로 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뭐 다 여기가 여기입니다. 1780년에 또 일어났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한 여러 날 전부터 서서히 하늘이 이상하게 어두워지더니 5월 19일에 가서는 완전히 칠흑같이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앞에 물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축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촛불을 켜봤자 별로 효력도 없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대낮의 흑암일이 지나갔습니다. 1780년 5월 19일에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야 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밝은 달이 떠야 되는데 달이 아주 새카맣게 보이지 않다가 한밤중이 지나면서, 자정이 지나면서 달이 나타나는데 핏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상도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면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하고 끝났을 일인데, 이것이 지금 한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북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림과 함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니까, 이런 사건들을 대하니까 영적으로 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아울러서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언의 바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재림의 징조와 함께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주 삽시간에 재림의 무드가 북미 지역에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에 재림운동에 불이 다시 한번 붙었는데 1833년에 11월 13일에 하늘에서 별소나기가 쏟아지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언이 아주 착착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이? 재림의 징조에 관한 예언이 아주 착착 이루어져가고 있고 재림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별 떨어지는 사건은 재림운동에 더욱 큰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이 현상을, 이 별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도 드렸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심판이 가까워졌으니 그 심판날에 내가 도둑으로 판정이 되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훔쳤던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도 했습니다. 이 별 떨어진 걸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의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올랐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재림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이코 큰일 났네. 해결할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아마 그렇게 될 것인데 이 당시에 이미 그런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정결하게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계시록 6장에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하늘이 조기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에서 굉장한 천사들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대기권으로 들어오시니 이 대기권이 다 이제 파괴돼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축이 말려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록 가운데 보았습니다. 나타났을 때 악인들이 이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좀 죽여달라 빨리. 내 저 영광을 좀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고 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자들이 서게 될 것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7장이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끼어드는지 아십니까? 그 진노의 날에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끝났고 아, 그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에 대하여 7장에 잠깐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일곱째 일을 뜨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럼 일곱째 인까지 다 해결됐습니까? 네. 그 반시 동안의 고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 역법에 의해서 반시를 계산해 보니까 7일 반이 나와요. 7일 반. 그 7일 반 동안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옮겨가는 시간이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하나만 지나가려고 해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합니다.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될 거리를 수없이 지나가서 하늘에 가는 것인데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 못 갑니다. 하늘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바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7일 반 동안 뭐 둥실둥실 떠가지고 구름 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만 광년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7일 반은 아마도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과 모든 가족들이 인간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은 비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하늘의 정적을 고요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째 인까지 다 끝이 났고 주님은 오셨고 구원받은 백성들 올라갔습니다. 될 일입니까? 아니, 앞으로 될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을 예언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틀림없이 이 일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한 답으로 주어진 7장의 인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재림의 징조와 예언들이 명백하게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자상하게 또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한치도 오차 없이 남김없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도 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면서 늘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